VOA 세계 뉴스입니다. 갱단들에 의한 유혈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카리브 해국 아이티에서 최근 국내 이주민이 급증하고 있다고 유엔이 18일 밝혔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 이주기구는 이날 공개한 자료를 통해 아이티 전역에서 약 58만 명이 국내 이주민 신세가 됐다면서 이는 지난 3월 이후 60%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무장단체들에 의한 폭력과 점거 행위로 수도 포르토프랭스 일대에서의 이주 외에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인근 지역으로 떠났다면서 지난 3개월 동안에만 아이티 남부 지역에서 국내 이주민 수가 11만 6천 명에서 27만 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페 브란쳇 국제이주기구 IT 지부장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수치는 지난 2월 최고치에 도달했던 수년에 걸친 폭력 사태와 그로 인한 재앙적 인도주의적 영향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T의 끝없는 위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 모든 것을 잃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이 같은 이주민 급증으로 인한 인도주의 재앙을 막기 위해 파트너들과 지역 당국들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말부터 2만 5천 명에게 500만 리터의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3만 7천여 명에게 담요와 물통, 태양열 등 주방기기 등의 구호품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티에서는 지난 3월 갱단들이 포르토프랭스의 최대 교도소를 습격해 수천 명의 재소자가 집단 탈옥하는 등 갱단에 의한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와 그 자녀들에게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시민권을 갖지 않은 배우자와 자녀를 가진 미국인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국토안보부가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올해 6월 17일 현재 관련 비시민권자가 미국에 10년 넘게 거주하고 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이며 그 밖에 모든 관련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안보부의 사례별 평가에 이어 이를 승인받은 이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3년의 기간이 부여되며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기혼 부부들에게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특정 비시민권 배우자와 자녀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합법적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미국 내 50만 명가량의 배우자들과 이들 사이에 출생한 21살 미만의 비시민권자 자녀 5만 명가량이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 관리는 이번 조치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시행될 것이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은 대부분 멕시코인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무법 상태로 인해 가자지구 남단 경로를 통한 구호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유엔이 어제 밝혔습니다.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낮 시간대 11시간 동안 가자지구 남단 주요 도로와 북쪽으로 이어지는 도로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난 16일부터 추후 통보 때까지 중지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하크 대변인은 그러나 케렘 샬롬 검문소와 살라딘 도로 사이의 지역에 경찰이나 법치 질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으로의 물품 이동이 매우 위험하다면서 이스라엘군의 결정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구호물자가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치안 확보를 위해 당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국제기구들과 유엔이 가자지구 쪽 케렘 샬롬 검문소에 1,400대 넘는 인도적 지원 물품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살라알딘 도로에 대한 일일 작전 중지 시간을 연장 조치해왔다면서 이는 이집트와 통하는 라파 검문소를 통해 인도주의 물자를 이송하려는 노력에 추가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7일 하마스의 마지막 근거지가 있다고 주장해온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을 개시하면서 라파 검문소를 장악했으며 14km에 이르는 가자 남단 이집트 국경에 필라델피 회랑 통제권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러시아 법원이 자국 내 체류 중이던 미군 부사관 고든 블랙 하사에 대해 오늘 협박과 절도 혐의로 3년 9개월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페르모마이스키 지방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블랙하사가 여자친구의 지갑에서 $113에 달하는 돈을 훔치고 살해 위협을 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 신문이 한국의 특이한 문화 중 하나라면서 개모임을 조명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3명의 젊은 여성이 하룻밤에 370달러에 가까운 고급 휴양지에서 이틀간 휴가를 보냈는데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이런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10년 가까이 돈을 모아온 친구 사이에 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이런 식의 오래전부터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우정도 다지고 돈독히 하는 방법으로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고 나누는 개모임이라는 것이 있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영어로 소리 나는 대로 개모임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저축 모임, 영어로 세이빙 그룹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돈을 모아서 순번대로 목돈을 타가고 또 개주가 사라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던 예전 방식에는 조금 달라진 개념의 개였습니다. 자,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런 개모임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 사이에도 있고 학교 친구나 아파트 이웃, 동네 이웃 등 다양한 관계 사람들이 친목, 우정을 나누면서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인생의 중요한 행사에 서로를 축하하기 위한 또는 응원하기 위한 공유 자금을 만들고 작은 만남이나 해외여행 등을 위해서 돈을 나눠 쓰는 사이가 된다고 요즘 세대식의 개모임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개모임이 가능한 이유로 특유의 관계 문화 그리고 믿음, 신뢰를 중시하는 공동체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커피숍 등 공공장소에서 지갑이나 뭐 값비싼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걱정하지 않은 사람들, 또 휴대전화 메신저 상에서 돈을 주고받고 모으는 모임 통장이라는 것도 활성화한 점,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해석도 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의 주간 코너는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다양한 소식 살펴보는 미국의 선택 2024입니다.
The models are getting better very rapidly. It feels like every.
네, 오늘은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인공지능 선거 운동 관련 주제입니다. 미국의 선택 2024는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6월 19일 수요일이고요. 지금은 아침 9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5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6월 20일 목요일 북한, 올 들어서 가장 뜨거운 날,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서쪽 대부분 지역은 낮 기온이 31도에서 34도 사이고요. 동쪽도 북부 일부를 제외하고는 36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21도에서 시작합니다. 원산도 21도입니다. 개성은 20도, 신의주 18도, 함흥 19도, 청진 17도고요. 중강의 아침 최저가 15도, 해산은 13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개성과 원산이 34도까지 오릅니다. 함흥이 36도로 가장 높습니다. 중강의 낮 최고 32도, 신의주와 해산은 31도, 청진은 2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막다가 오후에 먼바다 쪽만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1.5m까지 오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6월 20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공격을 위한 작전 계획을 승인하면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포함된 미국 의회 대표단이 인도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났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정부가 최근 남중국해 긴장 상황에 관해서 논의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먼저 이스라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고요?
네, 이스라엘 방위군이 18일 레바논 공격을 위한 작전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준비 태세를 가속화하려는 조처도 취했다. 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북부와 레바논 남부 양국의 이 접경 지역에서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계속 높아졌는데요.
맞습니다. 레바논 남부는 친이란 세력인 헤즈볼라 민병대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하면서 일어난 전쟁이 8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예, 헤즈볼라는 가자 전쟁 발발 초기부터 이 팔레스타인을 돕겠다면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여왔고요. 최근에는 양측 간의 전투가 더 격렬해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레바논 공격 작전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나온 건데 자, 이스라엘 행정부 쪽에서는 나온 얘기가 없습니까?
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을 시사했습니다.
네.
예, 카츠 장관은 같은 날 이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헤즈볼라와 레바논에 대한 규칙을 바꾸는 결정의 순간에 매우 가까이 가고 있다면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헤즈볼라는 파괴될 것이고 레바논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아모스 호스타인 백악관 중동문제보좌관을 특사로 파견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호스타인 특사는 17일에는 이스라엘 그리고 18일에는 레바논을 방문해서 양국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네, 자 호스타인 특사 얘기 들어보죠.
네, 호스타인 특사는 18일 레바논에서 기자들에게 이 분쟁을 신속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서 이는 달성이 가능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스타인 특사가 17일 이스라엘을 방문한 다음 날에 이스라엘군의 이 작전 승인 발표가 나오면서 이 호스타인 특사의 이 긴장 완화 노력이 일단 현재로서는 성공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그 8개월째 계속되면서 막대한 피해가 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레바논까지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가자 전쟁 발발 초기부터 이 확전을 우려해 왔는데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8일 미국은 이스라엘, 헤즈볼라, 레바논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을 따라서 갈등을 확대하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최근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은 이스라엘 북부 상황을 더 악화하지 않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안 협상은 다시 공전 상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말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른바 3단계 휴전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휴전안을 지지하는 결의도 지난 10일에 유엔 안보리에서 찬성 14표, 기권 1표로 채택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두 당사자가 모두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면서 답보 중입니다.
네, 양쪽이 이야기하는 온도차가 있는 거죠.
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휴전안이 이스라엘이 제안한 거라고 밝혔는데요. 6주간의 휴전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가자 인구 밀집 지역에서 철수하는 걸 시작으로 한 이 3단계 휴전안에 대해서 이스라엘 국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즉각 하마스 분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영국 휴전은 결코 없다는 입장을 다시 천명했고요.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하마스도 다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네, 하마스가 역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마스는 큰 틀에서는 이 3단계 휴전안에 동의하고 있지만 명확한 철군과 종전 시점을 요구하면서 수정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하마스가 휴전 이행에 가장 큰 장애물로 남아있다면서 하마스가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써 지금 당장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 의회 대표단이 인도에 갔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마이클 매컬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끄는 미 의회 대표단이 19일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만났습니다.
네.
예, 이 다람살라는 티베트가 망명 수도로 삼고 있는 곳입니다.
네, 이번 미국 의회 대표단에 뭐 거물급 정치인이 포함된대요.
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이번 대표단 일원으로 다람살라를 찾았습니다. 7명의 초당파 의원들로 이루어진 미 의회 대표단은 전날에 다람살라에 도착했는데요. 매컬 위원장은 공항에서 여러분의 민주주의 사원에 서게 돼서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이 티베트 망명정부 의회도 방문했습니다.
네, 자, 펠로시 전 하원의장 얘기도 들어볼까요?
네, 펠로시 전 의장은 여기에 오게 돼서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단의 초점은 티베트 중국 분쟁 해결법을 지지하고 이 달라이 라마를 방문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티베트 중국 분쟁 해결법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티베트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지난 2010년 이후에 중단된 중국과 티베트 지도자들 간의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네.
예, 지난주 미 하원은 이 법안을 찬성 391, 반대 26으로 통과시켰고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 서명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당초 지난 2월에 통과된 이 법안은 상원에서 수정된 후에 다시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진 겁니다.
네, 자, 티베트 지도자들이라면 뭐 정치적 지도자들 말고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 정신적 지도자, 그 달라이 라마도 포함되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중국과 티베트 간의 대화에서 이 달라이 라마를 배제하고서는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예, 티베트인의 대다수는 그들의 문화적, 역사적 색채가 녹아있는 티베트 불교를 믿고 있는데요.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불교의 최고 수장이자 영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티베트 통치자입니다.
네, 이 달라이라마를 사람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가톨릭의 교황처럼 그 부르는 호칭인 거죠?
맞습니다. 티베트 불교 신자들은 이 달라이라마가 불교에서 말하는 관세음 보살의 화신이고 이 달라이라마가 죽으면 또 다른 달라이라마로 환생한다고 믿습니다.
네.
예, 현 달라이라마는 14대 텐진 가추입니다. 후계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아주 민감한 사안인데요.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과 티베트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의회 대표단이 또 입장을 밝혔군요.
네, 매컬 위원장은 달라이라마와의 회담을 가진 공개 리셉션에서 중국은 달라이라마 후계자 선출 개입을 시도해왔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올해 88살인데요. 수년 동안 건강 문제를 겪어왔고 이번 주 치료를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네, 자, 중국은 미국 의회 대표단의 이런 행보에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우리는 미국이 달라이라마 그룹의 반중국 분리주의적인 본질을 충분히 인식하고 시장, 그러니까 티베트 관련 문제에 대한 약속을 준수하며 어떤 형태의 접촉도 자제하고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중국은 티베트도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는 거죠?
네, 중국은 1950년에 현재 시창 자치구가 있는 지역에 군대를 보내서 강제로 합병했습니다.
네.
예, 이에 달라이 라마가 이끈 독립 세력은 1959년에 인도 정부 도움으로 다람살라의 망명 정부를 세웠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다람살라 망명 정부가 티베트 자치군의 독립 세력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 남중국해 필리핀에서는 서필리핀해라고 하는 지역이죠.
네.
중국과 필리핀이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과 필리핀 정부가 관련해서 논의를 했군요.
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하고 마리아 테레사 라자로 필리핀 외무차관이 17일 전화통화로 중국의 점증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
예, 캠벨 부장관은 또 미국과 필리핀 상호 방위 조약의 범위를 재확인했다고 매튜 밀러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네, 미국과 필리핀의 상호 방위 조약의 골자가 어떤 겁니까?
네, 1951년에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은 주요 분쟁에서 서로를 방어하도록 의무하고 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이 방위조약이 필리핀 군대와 공공선박 또는 해양경비대, 항공기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확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따라서 남중국해 어느 곳이든 적용된다고 밀러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중국과 필리핀의 선박이 충돌한 날이죠. 17일. 이 바로 당일에 미국과 필리핀 정부가 대화를 가진 건데 당시 정황을 좀 살펴봐 주시죠.
네, 필리핀 정부 발표에 따르면 17일 오전에 식량과 보급품을 실은 필리핀 고무보트 두 정이 이 남중국해에 있는 세컨 토마스 암초, 필리핀 명으로는 아용인이고요. 중국명은 런 아이자오라고 하는데요.
네.
예, 이곳에 있는 군사 전초 기지로 향하고 있었는데 중국 해군이 고의적인 고속 충돌로 진로를 방해했다고 합니다.
네, 이 세컨트 토마스 암초 일대라면 중국하고 필리핀 간의 영유권 분쟁이 계속 있는 해역이죠?
맞습니다. 필리핀은 세컨트 토마스 암초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남중국해의 거의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이곳도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합니다.
네, 이번 충돌로 피해는 없었습니까?
예, 익명을 요구한 필리핀 관리는 AP통신에 적어도 8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한 명은 엄지손가락을 잃었다고 합니다.
네.
네, 또 중국 해군은 고무보트 두 정을 견인해 갔다가 안에 있는 내용물을 모두 파괴하고 바다에 버렸고요.
네.
예, 필리핀 해군이 나중에 이를 회수했다고 합니다.
자, 중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중국 해안경비대는 전적으로 이번 사건은 필리핀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필리핀 선박이 중국의 반복되는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정상 항해 중이던 중국 선박을 향해서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위험하게 접근해서 충돌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외국 선박이나 또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네. 중국은 소위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 진입하는 모든 외국 선박에 대해서 이 치명적인 힘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15일부터 강화한 방침을 적용할 거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운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미국 체류 허용과 시민권 취득 경로를 부여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미국의 노예제 폐지를 기념하는 연방 공휴일인 준틴스를 기념합니다. 이어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먼저 이민정책 관련 소식 보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정책 관련해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시민권자의 서류 미비 배우자를 구제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일명 다카 12주년 기념 행사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으며 미국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불법 체류자와 자녀가 영주권을 얻고 궁극적으로는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이런 조치를 내놓게 된 겁니까?
네,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체류 신분 때문에 가족과 생이별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란 설명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들 부부는 10년 또는 그 이상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교회와 학교에 보내고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에 기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 그들이 미국에서 보낸 기간은 평균 23년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들은 지금껏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이 체류 신분이 불법적이었지만 미국 시민과 결혼했고 그래서 영주권을 가지려고 한다면 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까?
네, 이민법에 따르면 비시민권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만약 비시민권자가 오랫동안 미국에서 불법 체류한 경우에는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네.
자,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네.
보통 3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해외에서 체류하며 미국 입국 허가를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합법적인 체류 체류 신분이 없는 배우자들도 미국에 거주하면서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만 새로운 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여야 하고요.
네.
미국에서 최소 10년 이상 거주하고 2024년 6월 17일 이전에 결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런 조건을 충족했다. 그럼 다음 절차는 어떤 거 해야 됩니까?
네. 자, 연방 국토안보부에 신청서를 내게 되고요.
네.
승인이 나면 영주권을 신청하기까지 3년이 주어집니다.
네.
자, 이 3년 동안 가족과 함께 미국에 머무를 수 있고 취업 허가도 받을 수 있죠.
네.
자, 백악관은 정부의 새로운 조처로 서류 미비 배우자 50만 명과 21세 미만 비시민과 자녀 5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날 행사가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그러니까 다카 제도 12주년 기념 행사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다카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고용주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은 다카 수혜자에 대한 취업 비자 발급이 간소화됩니다.
네.
자, 다카 수혜자들을 이른바 드리머라고 부르는데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드리머들이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카가 어떤 제도인지 한번 짚어볼까요?
예, 자, 다카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불법 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2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다카 폐지를 발표하고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하면서 법정 다툼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네.
자, 시간이 흐르면서 드리머들 가운데 다수는 결혼해서 부모가 된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뭐 서류가 부족한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계획을 내놨는데 최근에는 또 반대로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남부 국경을 넘는 불법 입국자 수가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을 경우 망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 정책적 약점으로 꼽히는 이민 문제에 있어 강수를 두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에 당 내부와 일부 지지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죠.
네,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상황은 인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경 안정과 합법적인 이민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역사의 유물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이민을 포용함으로써 우리 국경 안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믿음을 거부한다며 우리는 국경 안전을 확보하고 동시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그러면 신청자들이 바로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 우선 국토안보부가 비시민권자 배우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절차가 필요하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올 여름 말까지 이 새 지침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민 관련 신청을 처리하는 기관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 USCIS인데요. 현지 이민국은 누적된 이민 신청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네.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한편 공화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 정부의 새 조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 행정부의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새로운 행정명령에 대한 의회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정당에 따라 반응이 확연히 갈립니다. 미 남부 텍사스주를 대표하는 민주당 소속 실비아 가르시아 의원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 가족을 하나로 묶고 드리머들이 지원하기 위해 행정권한을 사용한 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역시 텍사스를 대표하는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의원은 범죄자들이 남부 국경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사면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미주자를 미래의 민주당 유권자로 간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맞붙을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 위스콘신주에서 진행한 선거 유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은 불법 입국을 보상한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바이든의 배신은 유지되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재선되면 조 바이든의 불법 사면 계획은 취임 첫날 찢어서 내팽겨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자, 19일 미국의 연방공휴일 준틴스 데이인데 저도 오늘 출근길에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아직 준틴스가 연방공휴일인 걸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제가 오늘이구나 뒤늦게 깨닫기도 하고요.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이유가요. 준틴스는 연방공휴일로 제정된 지 3년밖에 안 된 공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 2021년 6월 1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면서 준틴스는 미국의 11번째 연방공휴일이 됐습니다.
네. 이 준틴스가 미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1863년 에이브라햄 링컨 당시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선언했지만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날 때까지 남부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흑인들이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부연합소속으로 연방과 맞섰던 이 텍사스주에는 남북전쟁이 끝난 지 2년여가 지나서야 노예들이 자유로웠던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네네.
1865년 6월 19일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북부 연방군의 고든 그레인저 장군이 텍사스주 갤버스틴에 도착해 마지막으로 예우의 해방을 선포했고요.
네.
바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6월을 뜻하는 영어 단어 준과 19일 19th를 합쳐서 준틴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준틴스는 어떤 식으로 기념하는 날입니까?
예, 학교나 직장이 이날 하루 문을 닫기도 하고요.
네.
거리 축제나 퍼레이드가 열리기도 합니다. 또는 지역사회 봉사나 흑인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박람회, 콘서트 등이 열리기도 하죠.
네.
자, 준틴스가 연방 공휴일로 지정된 건 3년 전이지만 흑인들은 뭐 100여 년간 이날 노예 해방을 네. 기념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백악관에서 열렸던 음악회가 준틴스 기념 음악회였네요.
맞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백악관 잔디밭에서 이 준틴스를 축하하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글래디스 나이트, 빌리 포터 씨 등 유명 흑인 가수와 배우 등이 함께한 공연에 자, 미국 최초의 흑인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무대 위에서 가수들과 함께 춤추며 축제 분위기가 넘쳐났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준틴스를 맞아서 뭐라고 했을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음악회 연설에서 흑인의 역사는 미국의 역사라고 강조하며 흑인들의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18일 발표한 포고문을 통해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 중 하나가 준틴스를 새로운 연방공휴일로 서명한 때라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준틴스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이후 40년 만에 제정된 연방공휴일이라며 준틴스는 우리나라 역사의 진실을 인정하는 날이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됐고 평생 평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최근에 그 흑인 유권자들에게 많이 집중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포고문에서도 바이든 행정부 들어 흑인들의 삶이 개선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날 기록적인 수의 흑인 미국인이 직업과 건강보험을 갖고 있으며 흑인 소유 기업은 3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흑인 가족들과 지역사회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며 역사적인 흑인 대학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초고속 인터넷 배금, 학자금 대출비 탕감 등 정부 관련 사업들을 언급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로 갑니다. 자, 이제 로스앤젤레스 학교 안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된다고요?
네, 미서부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18일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추진했습니다. 통합교육구가 마련하고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관내 모든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네.
또 해당 교육구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크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은 42만 9천 명의 학생에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 안에 들어가면 스마트폰을 꺼내지 못한다는 건가요?
예, 이번 결의안은 학교에 있는 쉬는 시간 동안에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네.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요. 스마트폰과 함께 소셜미디어 이용도 금지됩니다.
네, 지금 학생들이 방학인데요. 언제부터 그러면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이르면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 전에 먼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우선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에서 투표를 하는데 모두 4번의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네.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됐고요. 자, 그다음에 교직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공지를 해야 하고 현장 전문가와 교직원, 학생,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남습니다. 자, 이후에도 세부 사항에 대해 120일 이내에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시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스마트폰을 금지한다니까 이게 그냥 완전히 핸드폰을 꺼내면 안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인 방안도 나왔습니까?
네, 이번 결의안에는 그 방법론은 빠져 있습니다. 뭐 가장 확실한 대응은 학생들이 등교하면 스마트폰을 이제 걷어서 따로
네.
모아두는 건데 학생들이 이제 아니면은 또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꺼두게 할 수도 있겠죠.
방법론은 앞으로 또 정해져야 되겠군요. 자, 얼마 전에 비백머시 의무총감이요 소셜 미디어에 그 유해하다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예. 이런 결의안도 또 추진하는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LA통합교육구는 휴대폰 중독이 불안 증세와 사이버 괴롭힘 급증과 관련이 있다는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의 약물 남용 정신건강관리국이 제시한 조사 결과가 인용됐습니다.
네.
1995년 이후 출생자의 불안 증세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는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하고요. 또 2020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보고서도 인용을 했는데 자, 미국 고등학생의 16%가 문자메시지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자, 스마트폰 뭐 성인들도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린 학생들은 더 취약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번 결의안은 2016년 비영리 단체인 커먼 센스 미디어 조사 결과도 인용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10대 절반이 휴대폰에 중독도 있다고 느끼는 걸로 나타냈습니다.
네네.
또 같은 단체가 2023년 200명의 학생 상대로 한 조사 교육에 따르면 11세에서 17세 학생 중에 97%가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국무부는 미국 행정부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무부는 21세기 들어서도 미국의 외교 정책을 세우고 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무부에 관한 여러 흥미로운 사실들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789년 9월 15일 미국 연방의회는 법률과 기록, 국장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여타 다른 목적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따라 외교부 이름이 국무부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무부에 몇몇 나라 안 임무가 배정됐기 때문입니다. 국장은 한 나라를 상징하는 공식적인 표장입니다. 미합중국의 표장은 그레이트 씰로 불리며 공식 국가 포장은 국무부 전시홀에 안치돼 있습니다. 국가 표장을 만드는 틀은 1782년 처음 노쇠로 만들었고 이해부터 1904년까지 미국 정부는 몇 가지 틀을 썼습니다. 미국 국가 표장은 그간 여러 곳에서 보관되다가 1961년부터는 국무부에 영구 보관되고 있습니다. 국무부에는 외교 문서를 운반하는 관리들이 있습니다. 국무부는 비밀 메시지나 자료들이 전 세계 미국 대사관들과 영사관들에 안전하게 전달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미국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 문서 운반 서비스를 지난 1918년에 만들었습니다. 현재 국무부에는 대략 100명의 외교 문서 운반 관리가 있습니다. 국무부는 수도 워싱턴 DC에 외교 접견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무장관이 국내외 귀빈을 맞이합니다. 1961년 처음 문을 연 이래 이곳에서는 협정이나 조약 서명식, 취임선서, 회의 등 많은 중요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외교 접견실은 면적이 2,600제곱미터에 달하며 방이 42개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또 5,000점 이상의 귀중한 예술품과 장식품들이 있습니다. 19세기에는 해외 먼 곳에 있는 미국인들이나 미국 자산의 보호는 자주 해군이 담당했고 이 과정에 해병대원들이 참여했습니다. 해병대원이 처음 외교 공간 보호 임무에 투입된 때는 1835년으로 당시 해군 전함 브랜디 와인함에 있던 해병 4명이 페루 리마에 있는 영사관 보호 임무에 배정됐습니다. 이후 공간 보호에 민간인이 아닌 무장 병력 투입 필요성이 커졌고 결국 1948년 국무장관과 해군 장관이 양해각서를 체결해 현재의 해병 보안 경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무부와 관련된 여러 흥미로운 사실들에 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은 다양하지만 실생활에서 가장 체감하는 사안을 꼽으라면 바로 경제일 겁니다. 경제는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각각 자신이 경제 적임자라고 주장하는데요. 유권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누가 될까요?
Ladies and gentlemen, it is an honor for me to introduce to you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oe Biden.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중서부 위스콘신주에서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다름 아닌 기술 투자였습니다. 미국 기술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위스콘신주에 새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33억 달러를 투자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는 민간 경제에 낙관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So far we've created $866 billion in private sector investment nationwide.
지금까지 우리는 전국적으로 민간 분야에서 8,660억 달러의 투자를 창출했습니다.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수준으로 단기간에 거둔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우리는 또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새 반도체 공장,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공장, 그 밖에 더 많은 것들을 전부 여기 미국에서 짓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 부지는 6년 전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이완 전자제품 제조업체 폭스콘에 1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투자로 위스콘신주에서 1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바로 트럼프가 깬 또 다른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In fact, he came here with your senator Ron Johnson literally holding a golden shovel.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황금 삽을 들고 세계 8대 불가사의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위스콘신 출신의 공화당 소속 론 존슨 상원의원과 함께 여기 왔습니다. 장난하나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그들은 그 황금 삽으로 구멍을 파고는 그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점을 지적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잘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는 금리를 낮추지 못할 겁니다. 이건 꽤 정치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청정에너지와 첨단기술 육성이 집중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법에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And upon taking office, I will impose an immediate moratorium on all new
취임과 동시에 저는 소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같은 조 바이든의 거대한 사회주의법에 따른 모든 신규 보조금 지출과 지원을 즉각 유예할 겁니다. 우리는 그 돈을 절약할 겁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법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인데요.
In addition, the roads and highways and so much more will be made with American products.
도로와 고속도로, 더 많은 것들이 미국산 제품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미국 근로자에 의해 세워질 거예요. 보수가 좋은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 석유 시추 제한을 철회하고 불법 이민자들로부터 미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What's my plan for jobs, you say? Yes. My plan for jobs is to drill baby drill to bring energy down.
나의 일자리 계획이 뭐냐고요? 나의 일자리 계획은 에너지 생산을 위한 석유 시추와 국경 봉쇄, 그리고 미국 입국이 허용되고 있는 모든 범죄자를 없애는 것입니다.
지난 4월 하버드 CAPS 해리스 여론조사에서 인플레이션은 미국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선거운동에 활용된다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여러분은 생성형 인공지능 AI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생성형 AI는 사람이 컴퓨터에 특정한 내용을 입력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면 그 요구에 맞춰서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을 만들어주는 최첨단 기술을 말합니다. AI 기술의 영향은 정치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유권자를 효율적으로 공략해야 하는 선거운동에서 생성형 AI는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스콧 바브와 브래넌 교수는 설명합니다.
The models are getting better very rapidly. It feels like every week there's
인공지능 모델들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나은 새로운 모델이 매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모델은 국가 차원이나 지역사회 차원의 선거운동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정치 전략가 베시 후버 씨는 말합니다.
Think about the campaign that does not have digital staff at all.
디지털 담당 직원이 없어서 디지털 콘텐츠가 전혀 없는 선거운동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생성형 AI를 사용하면 매우 강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후보와 맞붙는 후보를 생각해 볼까요? 이런 선거운동에서도 AI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후버 씨가 설립한 회사인 하이어 그라운드 랩은 민주당과 좌파 진영을 위한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후버 씨는 정치에서 인공지능 기계 학습의 핵심은 올바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I don't really know exactly what every Republican campaign would say their standards are, but I do know that Democrats have a high standard.
공화당 선거운동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높은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화당이 AI를 비윤리적이고 책임감 없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뒤처질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본부는 전례 없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개인화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영국의 데이터 마이닝 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와 협력해 경합주의의 개별 유권자를 직접 공략한 겁니다. 당시 선거운동에서 데이터 디지털 운영 담당 선임 고문을 맡았던 브래드 파세 씨는 캠페인 뉴클리어스라는 회사를 이끌고 있는데요. 올해 대선에서도 트럼프 후보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n a couple of years, you're going to be able to have this running for office on your cell phone, an AI-driven press release machine.
몇 년 후에는 휴대전화로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요. AI 기반의 보도 자료를 작성하고 선거운동 이메일을 작성하고 모금을 하는 등 이 모든 것을 휴대전화에서 바로 할 수 있을 겁니다.
AI 기술은 이렇게 선거운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AI가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1월 뉴햄프셔주 예비선거에서는 수천 명의 유권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목소리로 투표를 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 전화는 진짜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가 아니라 생성형 AI로 합성한 가짜 바이든 목소리였습니다. 미국 언론연구소와 AP통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42%는 이번 선거 기간 뉴스 미디어가 생성형 AI를 이용해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오늘은 대선 주요 쟁점인 경제 문제와 더불어 선거운동에 등장한 AI 기술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살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결정들 말고 뭐를 먹을지, 뭐를 타고 갈지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결정들 말입니다. 그런 결정들은 보통 상대방에게 내리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대화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Where do you want to go for lunch?
It's up to you.
Where do you want to go for lunch?
점심 어디서 먹을래요?
It's up to you.
당신이 정하세요. It's up to you.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결정하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당신이 결정하라는 말, It's up to you 말고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Do you want me to call a cab or take the bus?
It's your call.
Do you want me to call a cab or take the bus?
택시 부를까요? 아니면 버스 탈래요?
It's your call.
당신이 정하세요. Call. 전화하다라는 뜻 말고 결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It's your call. 당신이 결정하세요. 계속해서 당신이 결정하세요라는 표현 사용해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David brought donuts. Do you want some?
No, I'm on a diet.
Okay, suit yourself. David brought donuts. Do you want some?
데이빗이 도넛 가져왔어요. 먹을래요?
No, I'm on a diet.
아니요, 다이어트 중입니다.
Okay, suit yourself.
알았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Suit yourself.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Whatever이란 단어를 사용해도 됩니다.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David's house this weekend. Are you going to come?
I don't think so. David didn't invite me.
No way. He probably forgot to ask you. He was really busy yesterday. You should come. It's David's housewarming party.
I'm not sure he forgot. I'm busy anyway.
Okay, do whatever you want. We're going to David's house this weekend. Are you going to come?
우리는 이번 주말 데이빗의 집에 갑니다. 올 건가요?
I don't think so. David didn't invite me.
아니요, 데이빗이 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No way. He probably forgot to ask you. He was really busy yesterday. You should come. It's David's housewarming party.
말도 안 돼요. No way. 보통 두 가지 뜻으로 많이 씁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절대 확신을 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no way. 그리고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처럼 들은 얘기가 믿을 수 없을 때 말도 안 돼요. 이런 표현으로 no way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I'm not sure he forgot. I'm busy anyway. 나는 그가 깜빡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난 바빠요.
Okay, do whatever you want.
그래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Do whatever you want. Choice, 선택이라는 단어를 써서 당신의 선택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I don't want to park here. It's too crowded.
Okay, your choice.
I don't want to park here. It's too crowded.
나는 이곳에 주차하기 싫어요. 너무 복잡합니다. Okay, your choice. 네, 당신의 선택입니다. 선택하기 싫을 때, 결정하기 힘들 때 당신이 정하세요. 나는 결정 못 하겠어요.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You choose. I can't decide. I can't make up my mind.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당신이 결정하세요. It's up to you. It's your call. Do whatever you want.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